제일 많았던 질문 먼저 가보면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시원하게 깎아요. 근데 뭐 당연히 얼마씩 있는지 말하기는 그렇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래저래 뭐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지수 인덱스들은 뭐가 있는지 보면은, 당연히 S&P 500 제일 많이 있죠. 근데 이제 S&P 500 관련해서 뭐 VOO나 SPY처럼 미국에 상장돼 있는 S&P 500 ETF를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원큐나 코덱스처럼 한국에 상장돼 있는 S&P 500 ETF를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돈벌 때는 VOO처럼 미국에 있는 ETF를 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돈벌 때는 한국에 있는 ETF를 샀어요. 제가 뭐 여러 계정에서 S&P 500은 많이 사다 보니까 저는 원큐, 라이즈, 타이거 다 있어요.
왜 따로 사신 거예요?
저희 영상에서 종종 얘기하는 총보수 같은 게 이제 종종 달라지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사요. 그리고 뭐 새로 살때꼭 있는 ETF에 더 넣던 새로운 ETF에 넣던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있는 ETF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ETF로 옮겨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옮기기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ETF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나라 ETF를 사는지 세금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젠가 팔았을 때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 ETF 사는 게 세금상 유리하고, 25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면은 한국에 있는 ETF를 사는 게 유리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변수로 달라져요. 근데 세금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얼마 전에 주식 관련 세금 총정리한 영상에서 거기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꼭 봐주세요. 근데 참고로 가장 확실한 세금 아끼는 방법은 퇴직연금에 넣는 거예요. 뭐 DC형 퇴직연금이든 IRP 계좌든 여기다가 넣으면 양도소득세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고, 내가 나중에 노후가 돼서 팔았을 때뭐한 3에서 5% 정도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이거보다 세금 아끼기 좋은 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넣었다는 가정은 내가 55세 때까지 이 돈은 안 빼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저도 일단 는 매년 추가로 내가 내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90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때 세금 혜택도 받고, 그래서 매년 1,800까지는 일단 다 채워 넣어요. 이게 세금으로는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영향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는 미국에 있는 S&P 500 ETF나 내가 그냥 원화로 사는 한국에 있는 S&P 500 ETF나 똑같이 환율 영향은 받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국에 있는 ETF 중에서는 뒤에 가로 H가 붙어 있는 ETF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환해지를 한다는 거야. 즉 환율 영향을 안 받는 ETF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환율이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을 때는 이 H가 붙어 있는 걸 사야죠. 환율이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H가 있는 걸 사면 안 되고, 근데 H가 있는 그 환해지를 하는 ETF는 당연히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200 ETF도 있고, 뭐 작년에 워낙 잘 올라서 비중이 높아진 ETF가 코스피 200 ETF고, 중국 항셍 지수, 이거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에요. 항셍 지수에 있는 테크 기업만 모아놓은 중국 항셍 테크 지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샤오미나 BYD나 뭐 바이두나 이런 주식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는 중국 항셍 테크 ETF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머징 마켓은 인도 지수 ETF도 있었어요. 인도의 대표 지수는 니프티 50, 인도의 대표 50개 기업들을 모아놓은 인도 지수인 니프티 50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인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좋을 것 같아서 니프티 50를 다 중국 항셍 테크로 다 옮겼어요. 근데 작년에 항셍 테크가 니프티 50보다 한 3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만 보면은 잘 옮긴 전략이었고, 또 제가 재작년까지는 베트남 지수를 투자하는 펀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VN30이에요. 베트남의 대표 기업 30개에 투자를 하는 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대표 지수를 보면은 S&P 500, 미국의 500개, 코스피 200, 한국의 200개, 니프티 50, 인도의 50개, VN30, 베트남의 30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 좀 발달한 데일수록 그 숫자가 커. 근데 베트남 주식시장도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제가 베트남을 왜 팔았냐면은 베트남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하는 펀드나 ETF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앞서 말한 S&P 500 ETF 같은 경우는 총보수가 0.01%이래요. 그리고 중국 항셍테크 ETF도 총보수가 뭐 0.09%이래요. 근데 베트남 지수에 투자를 하는 펀드나 ETF들은 총보수가 거의 1%예요. 지수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총보수를 1% 정도를 내는 거는 아 이거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베트남을 팔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 지수 뭐 VN30 같은 데 투자하는 ETF 중에서 총보수가 그래도 좀 리즈너블한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금 ETF도 갖고 있습니다. 이 금 ETF도 국내 금값을 따라가는 ETF가 있고 국제 금값을 따라가는 ETF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값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한국의 금값이 해외보다 훨씬 더 비싸요. 작년에 한창 금 핫할 때는 한국의 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연말에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참고로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역시 분산 투자.
맞아요. 금은 저도 배우고 있어서 언제 금도 한번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엔젤 투자도 한번 따로 얘기해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주식 아닌 투자 상품들 한번 쫙 묶어가지고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다 ETF고 네. 저희가 더 궁금한 건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 네. 좀 까주시죠.
네.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 보면은 제가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 게 테크라서 당연히 테크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연히 우리 제일 자주 얘기하는 구글. 구글은 참고로 주식시장에 두 가지가 따로 상장돼 있어요. GOOG가 있고 GOOGL이 있습니다. L이 들어간 거는 내가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다는 거고 L이 없는 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의결권이 있다는 거는 주주총회를 했을 때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CEO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까요? 주식회사니까 그거는 주주들의 투표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은 주가가 조금 더 비싸요. 이렇게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으로 나눠져 있는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구글의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없는 주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사야 돼요? 질문도 이제 몇 개 있던데 아무거나 사셔도 구글은 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구글은 재밌게 의결권이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두 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의결권이 10배가 있는 주식이에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의결권이 10개가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살 수가 없고 구글의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지분율이 낮아도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은 10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지배권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제도예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못해요. 근데 미국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저커버그가 갖고 있는 주식도 역시 의결권 10배짜리 주식이에요. 그래서 구글 창업자들을 보면은 지금은 대표는 아니거든요. 경영권은 뭐 다 전문 경영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내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입김을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죠. 근데 만일에 구글 창업자 둘이 싸우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전쟁 나는 거죠.
지분이 갈라지니까. 근데 구글 창업자 두 분 보면은 물론 프라이빗하게 둘이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지만.
예, 야 이거 누가 이완 시켰어? 그러면 싸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분이 창업 이후로 사이좋게 쭉 관계를 유지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참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갖고 계신 순서인가요?
아, 네, 대충 맞을 거예요. 딱 봐도 이제 빅테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거의 20년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라서 지금까지는 참 좋았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빅테크들이 주식시장을 끌어갈 시장이 될 거다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얘네들은 폭발적으로 막 팔란티어 이런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오르진 않아도 물론 작년에 구글은 많이 올랐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량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주식들이에요. 사업의 분산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장할 수도 있다는 핫한 기업 두 개가 스페이스X랑 오픈AI라고요. 둘 다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로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를 보면은 구글이 7.5%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오픈AI 지분의 27%를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어. 그 말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면은 오픈AI도 간접적으로 27%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이런 주식들 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이제 몇번 얘기했듯이 제가 작년에 오라클을 조금 샀어요. 물론 워낙 조금 사가지고 저한테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4분기에 오라클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렸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역시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제가 주식을 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너 이거 지금 사람은 살 거야? 라 그래서 안살 거라는 답이 나오는 기업은 주가가 올랐건 떨어졌건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말에 오라클을 보면서 너 이거 지금 사람은 살래? 라고 제가 여러 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봤죠. 계속 대답이 아니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길게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오라클은 테크니까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깊은 고민과 공부를 안 하고 샀고 그러다가 떨어졌다고 A씨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딱그 A씨 주식 투자 방법.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결국 사람이네요.
진짜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반성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은 또 없으신가요?
국내 주식 역시 뭐 영상에서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 있죠. 제가 SK하이닉스는 작년 초에 샀어요. 근데 제 작년 수익률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세례가 올라가지고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20년 전에 산 겁니다. 근데 작년 초에 제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HBM 메모리 반도체 누가 이길 거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자주 얘기하듯 누가 이길 거냐 했을 때는 둘다
둘다.
사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일부를 팔아서 SK하이닉스 살 자금을 마련해서 SK하이닉스를 샀어요. 이것도 돌아보면은 작년에 그 삼성전자도 잘 올라서 한두배 정도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세 배가 올랐으니까 뭐 저한테는 좋은 전략이었죠.
아무래도 또 투자 얘기가 많았는데, 저처럼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투자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막상 입문은 했는데, 그 다음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자와 돈 관리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던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뭐 직장 경력이든 입문자와 경력자는 확연한 차이가 나요. 뭐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은 입문자는 경력자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투자는 완전 달라요. 투자를 오래 한 저나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피디님이나 오늘 우리가 S&P 500을 사면 우리의 성적은 똑같습니다.
제가 S&P 500을 힘줘서 산다 그래서 미팅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 구조상.
그리고 제가 투자를 오래 했다고 내가 샀으면 내 거가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투자를 아무리 오래 했다 그래서 내가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야,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절대 안 보이고 똑같이 실적 발표 자료 읽으면은 똑같은 정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특정 업계에서 좀 잔뼈가 많이 굵었어. 아니면 내가 재무제표나 회계를 잘 알아서 숫자들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실적 발표 자료를 봤을 때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투자를 오래 했다랑은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시장이 급등락하는 거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확 변했을 때덜 패닉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지금 입문을 하던, 내가 투자를 좀 오래 했던, 공부를 해야 되는 점과 내 마인드셋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시간과 종목 분산 잘해야 되고, 똑같이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잘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대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제 기준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세 가지.
네, 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면 무조건 실적 발표 자료를 봐야 돼요. 실적 발표 자료처럼 많은 정보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 분기에 거친 실적 발표 자료는 내가 보면서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좋은 기업일 거면은 내년에도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 좋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 어려워요. 인내심을 갖기는.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래프 볼때한 달치 보지 말고 10년치를 보자.
그렇죠. 그리고 실적 발표 자료를 볼 때는 5만 가지 숫자들을 나오는데 내가 재무나 회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역시 실적 발표 자료 볼때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 꼭 보시면은 그 정도 알고 보면은 많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뭐 워낙 다양한 경제 주식 관련된 유튜브도 많고 팟캐스트도 많고 방송도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이야기 잘 들어보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물론 전문가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도 그 안에서는 퀄리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걸러 듣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래 이게 좋다라 그래서 야 그거 사야지는 아니고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를 볼수 있어서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채널들과 한국 채널들을 골고루 보는데, 미국은 CNBC 채널도 좋아하고 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 이런 것들 좋아하고, 한국은 뭐 3프로TV, 뭐 한경 글로벌 마켓 이런 채널들 즐겨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걸러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 요거 보세요, 이러면 다 정보 없습니다,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인사이트를 전해주는 우리 미키피디아를 꼭 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맞다도 절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어떤 기업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 기업을 사시는 것도 절대 아니고, 미키피디아 미디어나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서 이런 기업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이 기업을 투자할지 살펴볼까? 이게 되는 게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제 중요한 발표나 뉴스들, 이거 당연히 봐야죠. 뭐 테크 기업 투자하신다면은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새로운 제품과 기술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 막 개발자 행사 이런 거 열잖아요. 그럴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당연히 봐야죠. 요즘 미국의 미디어 기업에 투자하신다면은 요즘 워너브라더스를 서로 인수하려고 넷플릭스랑 파라만트와 싸우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팔로우를 하셔야 하죠. 참고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종종 뭐 실적, 주식, 뭐 기업 뉴스 이런 것들 정리하고 제 생각을 섞어서 자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럼 이제 재밌는 것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주식 얘기 남은 것 좀 빨리 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킨님께서 네. 주식할 때 미키님의 개인적인 삼마라, 삼하라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삼마라, 첫 번째 단타하지 말아라.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투자는. 이것도 역시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산다고 우르르 분위기 휩쓸려서 사지 말아라. 내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할 주식은 내가 공부를 해서 사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주식을 살지 팔지를 과거의 주가에 너무 의존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올랐다고 그 주식 사고,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 주식을 사요.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주식 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주식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참고할 수 있지만은 이걸로 살지 팔지를 결정할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고 팔지는 이 기업이 미래에 어떨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3하라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 주기적으로 그 돈을 투자 주머니로 옮겨서 투자를 해라. 이게 자동으로 시간을 분산시켜주는 방법이고, 이럴 때 S&P500같이 지수의 종목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나는 종목과 시간을 다 자동으로 분산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시간과 종목을 분산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라. 이게 저의 3하라예요. 시간 분산, 종목 분산, 장기 투자.
CSI3893님이 대부분의 투자에서 성공하신 것 같은데 실패한 투자 사례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당연히 많죠. 뭐 일단 우리 앞서 오라클 예로 이야기한 정말 깊은 공부와 고민이 아니라 분위기에 우르르 휩쓸려서 사는 주식들, 이거는 제가 다 손절했어요. 오라클 얘기겠죠. 코로나 때 온 국민이 네이버 카카오 좋다 그래가지고 살 때 저도 거기 휩쓸려가지고 샀다가 이것도 사서 바로 후회하고 손절했고, 앞서 말한 IC 주식 투자, 아이씨 괜히 샀어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세상의 흐름을 좀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산 게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야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여행 많이 하면 비행기 주식 오르겠네, 보잉 사야지, 그리고 보잉을 샀어요. 그게 다예요. 내가 그 보잉을 왜 샀는지 설명한 이게 다야.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적어도 5분 이상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이 얘기 5초였잖아요. 그렇게 산 보잉 당연히 손절을 했죠. 그리고 또 저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사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일찍 산 거는 제가 그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너무 좋아해서였거든요. 근데 꼭 그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직도 너무나 좋아하는 올버즈. 올버즈는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길래 샀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떨어져가지고 역시 손절을 했습니다.
대천미7723님께서 과거의 가격을 보았을 때 현재의 주가로는 손이 안 나갑니다. 1억 이상의 금액을 한 번에 현재의 주가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몇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가 목돈이 있을 때 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 너무나 현명해요. 그리고 팔 때도 내가 한 방에 팔지 말고 분할로 파는 거 현명합니다. 근데 뭐 딱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1억 정도면은 그거를 내가 천만 원씩 나눠서 매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2천만 원씩 나눠서 다섯 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으신 대로 나누어서 결정하면 좋고, 저라면은 이 방법도 좋아요.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뭐 1개월도 6개월도 나눠서 똑같은 금액을 들어가. 그리고 또 일정 금액은 따로 빼놔가지고 내가 주식시장을 보다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있죠. 그럴 때 걔는 들어가는 거.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전체 금액으로 내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자. 이거는 역시 못 맞춥니다. 만약에 뭐 5개로 나왔다? 그럼 5개로 나눠서 6개로 나눠. 그래서 5개는 매달 5개월씩 들어가고 하나는 내가 보고 있다가 야, 갑자기 폭락했어. 지금 들어가자. 이것도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9185님이 미키님이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시는지.
네. 네. 요 질문도 뭐 댓글들에 종종 달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 투자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있다 팔자가 아니라 저는 내 노후 때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써야 될 돈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필요 없는 돈을 투자 주머니로 옮겨서 투자하자는 얘기 우리 종종 하잖아요. 대신 파는 순간이 있죠. 첫 번째,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사라면 안 살 주식은 팔아야죠. 두 번째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특정 비중이 너무 커.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조절하고 싶다.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팔아야죠. 세 번째로 내가 큰 소비가 필요할 때, 뭐 집을 사야 돼, 차를 사야 돼. 그럴 때는 내가 투자한 돈 일부 팔아서 사고, 그런 거 살려고 열심히 내가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네 번째, 내가 노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이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잘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파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팔 때는 이걸 때 내가 한 방에 크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주머니를 잘 불려놓은 다음에 오래 쓸 돈만 조금씩 팔기 때문에 역시 세금도 분산돼서 결국 여기에 돈이 쌓여 있는 게 경제적 자유고, 여기에 돈이 잘 쌓여 있어서 노후에 내가 이거 조금씩 팔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서울 자가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처럼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전 이 질문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 게 어떤 주식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다로 소개되지 얼만큼 팔아서 현금화 얼마 한 사람으로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맞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 투자로 돈을 벌었잖아요. 워렌 버핏의 자산의 99%인가는 워렌 버핏이 60세 이후에 번 돈이에요. 그 전에 꾸준히 투자를 한 게 시간과 복리의 무 불어서 60세 이후에, 지금 이분이 90세 중반이잖아요. 그 후에 불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 투자를 해서 내 돈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혼자서 일해서 불리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돈터치미1111님이 중학생이신데,
어우 중학생이라서 아이디가 돈터치미야. 나 건들지 마.
직접 원하는 종목의 주식을 구매해보는 경험을 몇 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야, 일단 중학생 친구가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뭐 하루라도 빨리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좋아요. 저희 딸도 초등학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어른 될 때까지 이거는 안 건드릴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사고 파는 거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업이 중학생 친구가 어른이 됐을 때까지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라면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게 친구가 컸을 때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많은 기반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서 성인까지면은 근 10년이잖아요.
그쵸. 적어도 10년이죠. 적어도 10년.
성인이 돼서 내 수익을 처음으로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불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건 정말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우리 피디님 같은 부모님이라면은 아이한테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내가 상속을 해도 상속세가 면제예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을 주던 아니면 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빨리 줘서 홈택스 가서 세금 신고를 하시고, 그러면 얘한테 상속이 이미 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한테 S&P 500 ETF 같은 거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막 몇 배로 불었어. 이거 꼭 추천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속해서 홈택스 신고 꼭 하시고 그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
드디어 투자 얘기는 끝이 났고요.
아우, 네.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일상적인 네,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
네, 네.
저는 이 질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돈을 많이 버셨는데 네, 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저도 종종 받는 질문인데, 경제적 자유와 그냥 생판 노는 거는 완전 달라요. 경제적 자유 이러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해변가 휴양지 가서 노는 것도 제가 보기에 맥스 3달이야. 그 이상 못해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대신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유튜브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게 유튜브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심지어 최근에 공장에서 다시 잔다고 네. 기사 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자기는 제일 즐겁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전 세계 몇 대 부자들 리스트 봐요. 거기서 노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언가를 해요. 그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사람은. 그래서 제가 회사 나온 다음에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게 딱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던데 일상 루틴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아, 네. 일상 루틴 뭐 물론 매일 다르지만은 일단은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아침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앞서 얘기한 유튜브나 팟캐스트들에서 정보들 들으면서 이제 아침 스무디 만들어 먹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닝커피 한 잔 만들어서 마시고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일을 해요. 뭐 이메일 확인하고 피디님들이랑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가볍게라도 운동을 합니다. 점심을 이제 회사를 안 다니니까 주로 집에서 혼자 먹어요. 요즘 제가 혼자 먹는 점심의 최애는 아보카도, 사과, 방울토마토, 아몬드, 호두를 넣어서 먹는 샐러드예요. 전 요즘 이거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드레싱 뭐 쓰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를 넣고 거기다가 꿀을 조금 넣어서 먹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물론 매번 다르지만은 크게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지금처럼 유튜브 촬영을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 내용 기획을 하던가 아니면 강연을 갑니다. 저녁에는 이제 대부분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이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요. 그때 뭐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나이트 루틴이 뭐냐면 에어팟을 꽂고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슬렁거리거나 스트레칭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저의 몸과 저의 뇌를 이제 한번 와인다운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평화롭고 좋고 그리고 자면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유학이랑 대학원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MBA 추천하시는지 어떤 걸 배워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더라고요.
MBA가 저에게는 가장 큰 터닝포인트이긴 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삼성에서 일하다가 MBA를 갔기 때문에 구글도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제 삶의 기반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게 유학이든 MBA든 대학원이든 얘네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얘네는 나의 다른 커리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커리어 목표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원이든 유학이든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가야 돼요. 그래서 아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인데 이게 맞을까요?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뭐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야 돼. 그럴 때 답이 아 이걸 하기 위해 대학원 가면 유리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실리콘밸리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바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내가 MBA를 가서 MBA를 발판으로 미국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MBA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MBA가 효용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MBA가 효용이 높니? 이 질문도 맞는 질문 아니에요. 뭐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효용이 높을 수도 있고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 목표, 다음 단계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목표의 결론이 나오면은 그 길로 가기 위한 수단이 뭔지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유학 가서 대학원 시절에도 투자를 하셨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 유학 시절에는 돈이 빠듯해서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때는 뭐 돈을 못 버늘고 합의만 나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 빠듯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를 못했죠.
자산관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계부 어떤 거 쓰시냐고 또 많이 여쭤보시던데
아 네 가계부는 네이버 가계부 씁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미키님과 승현님이 정말 친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승현님이 여자라서 이성으로 만났으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저도 이번 댓글들 중에서 제일 재밌게 읽은 댓글이 요 댓글이에요. 제가 참고로 이거 승현한테도 보내줬습니다. 일단 승현은 아시다시피 저의 배포예요. 그래서 승연이 이성이라는 걸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인간이 친해지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성이야. 이성. 이성적인 생각할 때 그 이성. 이성적인 생각이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대화가 잘 되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랑 승현의 이성적인 사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대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향이에요. 저랑 승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 둘 다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 안에서 저는 현대미술을 좋아하고 승현은 과거미술을 좋아해요. 근데 미술이라는 카테고리가 같기 때문에 둘이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성적 사고와 취향이 비슷하니까 둘이 만나면 대화가 끊이질 않는 거고 이성과 취향의 결정판이 MMM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둘이 조금 다르지만은 잘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성간이 만났을 때 취향은 비슷한데 성격이 다르면 오히려 더 잘 만나.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부가 더 잘 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랑 저희 와이프를 봐도 우리는 취향은 비슷한데 성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감성이야. 감성적으로 어떤지. 그건 둘이 너무 달라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지만 좀 더 가벼운 감성이 있고 승현은 조금 투박하지만 더 깊은 감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감성 따위는 전혀 변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 남자들끼리에서의 그 서로의 감성은 야 오늘 무슨 와인 시킬까 보다도 신경 안 쓰는 그 포인트예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성 간의 만남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화났어? 왜 화났어? 몰라서 물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런 대화가 그 감성 간의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승현이 이성이었다면 요 감성에서 막혀서 이성 관계로 발전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기적으로 달리는 댓글인데 네네. Hi Kiwi Kwan 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 이게 종종 달리는 댓글인데 제가 Kiwi Kwan 닮았다는 댓글 종종 달려요. 근데 제가 봐도 둘의 외모나 뭐 안경이나 이미지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iwi Kwan한테 용기를 내서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습니다. 내가 한국에 이런 유튜버인데 너랑 닮았다는 댓글이 참 많이 들어서 내가 영광이다. 게스트로 줌 인터뷰 한번 어떻겠니? 라고 제가 멋진 글을 써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답이 왔나요?
답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분이 로버트 드니로 닮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로버트 드니로도 종종 들어요. 요즘은 키후이 관만 듣는데 종종 들었고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작품 활동 많이 안 하시니까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옛날 같은 그 존재감은 없잖아요. 근데 한창 활동하셨을 때 종종 들었고 추구미 배우시기 때문에 로버트 드니로 같은 외모로 나이 들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신 게 팬미팅 언제 하냐.
아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팬미팅. 근데 기왕 할 거면 좀 멋있게 하고 싶어요. 좀 독특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찐팬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진은 안 하고 있고 요즘 이제 뭐 미키피디아 한다음부터 많이 알아봐 주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제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댓글로 이제 그때 봤는데 뭐 가서 뭐 말 걸고 싶었는데 안 걸었다. 아, 그 저 가서 말 걸어주고 뭐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연예인병 아니고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와서 꼭 아는 척 해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새해가 밝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 미키김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지금처럼 재밌고 행복하게 올해도 계속 살자. 이게 뭐 저의 항상 가장 중요한 목표고 미키피디아는 조만간 30만 올해 안에는 40만까지는 한번 우리 제작팀과 함께 달려보자. 뭐 이런 목표가 있고 이제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커리어 2막 시작한 지도 이제 3년 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커리어 2막이 잘 세팅과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자잘한 습관들을 한번 잘 챙겨서 더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습관을 잘 잡는데 제일 도움을 많이 준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토믹 해빗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의 핵심이 목표만 잘 잡아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목표는 똑같이 성공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생활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내가 실행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그게 결국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은 내가 월급 들어올 때마다 꾸준히 S&P 500에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즉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 작가가 이 책의 실천편을 최근에 새로 냈어요. 이제 이 책의 공식 워크북인 거죠. 제목이 쓰면서 완성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어로는 The Atomic Habit Workbook이에요. 실제로 안에 보면은 실제로 내가 쓰면서 관리할 수 있는 워크북 노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첫 책이 이론 정리였다면은 이번 책은 습관 코치인 거예요. 책을 보니까 크게 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3개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챕터는 첫 번째 책이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어토미캡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수 있고, 책을 읽은 사람도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두 번째 챕터는 내가 원하는 행동 변화를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습관을 더 분명하고 쉽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계속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담고 있고, 추가로 내 습관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뭐 워크시트, 체크리스트 등도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치 내가 돈을 우리 자주 얘기하는 복리로 계속 불리는 것처럼 습관도 매일 1%씩만 내가 바꿔봐도 1년이면 37배가 성장을 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걸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해 목표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읽어보신 분들도 실천용으로 좋을 것 같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책에서 충분히 복습을 하게 해주니까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10분 저희가 뽑아서 쓰면서 완성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위키피디아 첫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고,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올해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